한때 교회에서 계시록을 잘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왜 계시록을 잘 가르치지 않았는지 저도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뭐 흔히 하는 말이 계시록이 너무 어려워서 그랬던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계시록은 해석이 좀 어렵다고 그런 말은 저희들 어릴 때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시록을 설교하거나 가르치지 않으면서 뭐 자주 하시는 말씀이 칼빈 선생님이 그 성경 전체를 강해를 하면서도 칼빈도 계시록은 주석을 남기지 않았다 뭐 이런 말을 좀 들은 것 같아요. 약간 교회들은 이 계시록을 잘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계시록을 누가 애용을 하느냐 하니까 이단들이 애용을 하는 거예요. 뭐잘 모르는 거니까. 잘 모르는 거니까 자기 나름대로 깨달았다고 해서 계시록의 비밀을 밝힌다 이러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이게 문제가 많이 됐거든요. 그러니 그 반작용으로 요즘은 교회가 계시록을 가르치려고 애를 많이 쓰고 또 계시록 세미나라는 게그 계시록 세미나 한다는 광고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다행은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저 개인적으로는 좀 염려스럽기도 합니다. 제가 여기 와서 계시록 공부를 아마 한두번 했던 것 같아요. 자고 개인적으로 공부하셨던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고맙게도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한번 해야 계시록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참 우리 삶이 참 평안합니다. 그런데 이제 신문에 계시록 세미나 광고 나오는 걸 이렇게 보면 조금 염려스러운 측면이 좀 있어요. 최근에 광고 나오는데도 보니까 그 계시록 세미나 인도하시는 분이 이제 뭐 자기 소개겠죠. 요한 계시록의 대가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대가가 뭐죠? 박사보다 나은 건지 박사보다 좀 못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박사도 너무 믿지 마세요. 왜요? 박사는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박사가 뭐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박사 과정을 마친 분이 박사예요. 그럼 박사 과정 동안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뭐 했어요? 그 분야만 했어요. 그래서 박사는요, 원래 자기가 전공한 그 분야를 잘 아는 사람이 박사인데, 어떤 박사는 그 분야에서 조금만 넘어가면 아무것도 몰라요. 대가가 무슨 뜻일까? 막 박사라는 의미로 썼다면, 아, 이건 위험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계시록의 대가. 계시록에 대해서는 완전히 통달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라면 제가 생각엔 조금 위험한 거예요. 왜요? 성경은요, 66권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들이 다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를 잘 이해하면서 계시록을 이해해야 이게 바르게 이해가 되는 것이지 계시록만 잘 안다고 해서 알수 있는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가가 어떤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약간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런 느낌이 좀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 세미나에 자주 등장하는 문구를 제가 뺏겨왔습니다. 한번 보세요. 적 그리스도, 음녀, 거짓 선지자, 붉은 용, 재앙, 진노의 포도주, 무적행, 유황, 불못, 베리 칩과 666, 요한 계시록의 비밀을 밝힌다. 뭐 이렇게 이제 광고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런 단어를 읽으면 무슨 느낌이 드세요? 느낌이 어떨지 참 궁금합니다. 혹시나 어딘가 기괴하고 아니면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는 듯한 요즘 아이들 말로 판타지 같은 이런 느낌이 혹 드시나요? 광고 문안을 가만히 보면 이런 느낌이 조금 들기는 하는데 이건 확실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런 문구를 보면요. 계시록은 함부로 읽어서 안될 처음 안 되는 그런 책처럼 느껴진다면 이것도 확실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이 책이 제일 처음에 전달된 사람이 누구며 왜 이런 책을 그들에게 읽혔느냐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계시록은 로마에 의해서 교회가 박해를 받던 시절에 교회를 향해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지금 끌려가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끌려가면 죽을 수도 있고 엄청난 고난을 겪을지도 모르는 이런 성도들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이 하고 싶으셨을까요? 이런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책을 한권 주시면서 읽으라고 했다면 이 책의 내용이 막볼 필요도 없이 그 책의 내용이 요약하면 뭐겠어요? 걱정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이거 아니겠어요? 내용 볼거 없이 그런 하나님의 위로가 담겨 있는 책일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게 계시록의 핵심이라는 사실 잊지 마셔요. 계시록을 우리한테 주실 때 이걸 읽고 두려워하거나 겁나거나 무섭다는 느낌 받으라고 주신 책이 아니에요. 이런 박해 속에 가뜩이나 두려워하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있잖아. 이러면서 주신 책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가 계시록을 읽으면 그런 느낌을 받아야 옳다는 겁니다. 여러분, 박해 가운데 두려워하는 성도들에게요, 무슨 말세의 징조를 말씀하셨겠어요? 아니면요, 뜻도 모를 비밀 같은 얘기를 거기다가 잔뜩 넣어 놓았겠습니까? 더군다나, 먼 훗날의 얘기가 아니에요. 먼 훗날 이 땅에 이루어질 그런 비밀 이야기를 해 줬겠어요? 아니면 이 당대에 당장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 그걸 말씀하셨겠냔 말이에요. 우리가 계시록을 읽을 때 이런 점을 꼭 머리에 두고 이 계시록을 읽어가야 헷갈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물론 읽어보시면 무서운 괴물 같은 이야기, 또뭐 붉은 용에 대한 이야기, 적그리스도, 이런 어떤 좀 기괴해 보이거나 좀 겁이 난다 싶은 이야기들이 도로도로 나오긴 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은 전부 엑스트라. 그냥 보조용으로 하나님께서 쓰고 있을 뿐이지 이것들이 절대로 계시록의 주인공은 아닙니다. 세상에 이런 이상한 것들이 많이 설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데요? 세상이 아무리 이상하게 돌아간다 하더라도 내 백성은 내가 지킨다. 혹은 이런 이상한 무리들이 날뛰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이 속에 있는 성도들 내가 지킬 터이니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런 것들 내에서 동요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 말씀이 하시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의 핵심도 이거라고 기억을 하셔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펴서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지키시는가 여기에 관심을 두고 그런 부분을 찾아가면서 읽는 것이 옳다는 뜻입니다. 다르시 정도 내보면요, 계시록은 절대로 무서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걸 어떻게 달리 표현을 해볼까 하다가 우리말에 이런 표현이 있죠. 찻잔 속의 태풍. 뭔가 태풍 같은 거대한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그럴 때 쓰는 말이 찻잔 속의 태풍입니다. 여러분, 찻잔 속에 그 태풍이 일어봐야 물결이 얼마나 치겠어요? 저는 이 표현을 뒤집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돌보는 것은 마치요, 태풍 속에 하나의 찻잔. 날아가고 흔들리는 찻잔이 아니에요. 그 태풍 속에 앉아서 느긋하게 차 한잔 마시는 그런 거하고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우리말에요, 태풍 속에 찻잔이란 말은 없습니다. 그런 표현을 쓸 일도 없습니다. 왜요? 그런 일은 없으니까요. 전혀 없는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내 백성, 내 성도는 태풍이 부는 가운데서도 느긋하게 차나 마시고 있어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계시록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제가 처음에 붙였던 제목은요, 유황불 속에서 누리는 평안, 뭐 이런 거였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유황불이 쏟아진다 해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키고 있는 한 하나님의 백성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평안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걸 달리 좀 표현해 본 것이 태풍 속에 찾자 이렇게 제목을 붙인 겁니다. 여러분, 태풍이 아무리 강하게 불어 닥친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노긋하게 참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음미할 수 있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평안이요. 계시록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이런 이야기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혹시 계시록을 또 읽게 되거든 어떻게 해서 그런 의미가 되는지를 꼭좀잘 살펴보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간편하게 그 내용을 좀 설명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 이야기를 생각을 하면 계시록 그러면 계시록에 심판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심판 혹은 하나님의 재앙 얘기가 많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재앙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7개의 인 재앙. 그리고 7개의 나팔 재앙, 그리고 마지막으로 7개의 대적 재앙 그렇게 나오죠. 어떻게 합쳐보면 21개처럼 보입니다만은요, 사실은 잘 보면 21개가 아니고 이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재앙을 개수를 다 따지면 19개가 돼요. 이 조그만 책에 재앙이 19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으면 이 계시록은 선 재앙 투성이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계시록은 22장짜리 책입니다. 장수로 22장이에요. 여기에 재앙 얘기는요, 꼴랑 넉 장밖에 안 돼요. 겨우 넉 장입니다. 재앙 얘기가 많겠다. 개수로 쳐서 21개든 그게 19개든 간에 그 많은 재앙 얘기가 많겠다 싶지만, 22장 중에서 넉 장밖에 안 돼요. 그럼 우리가 신경 써야 할건 어느 것이냐? 이넉 장밖에 안 되는 재앙에는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고, 그거는 그냥 가볍게 읽고 지나가 버리면 돼요. 왜? 우리하고 별 상관없는 거니까. 그러면 재앙 이야기 가운데에 끼워 놓은 다른 이야기, 이게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 보고 하시는 말씀이니까 여기에 관심을 쓰고 지나가면 된다는 거죠. 이게 22장에 해당이 됩니다. 바로 그 대표적인 본문을 오늘 이 8장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려 합니다. 1절 한번 보세요.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이렇게 돼 있죠. 일곱째 인을 떼신다라는 것은 일곱째 인 재앙이 지금 이 땅에 떨어지려고 하는 순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인 재앙이 일곱 개였거든요. 그런데 일곱째 재앙이 내리니까 앞에 그러면 여섯 재앙이 지나갔단 얘기예요. 여섯 개의 인재앙. 8장 시작하면서 일곱째 인재앙이 시작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그 앞에 있었던 여섯 개의 인재앙은 몇 장에 있을까? 이런 거예요. 그럼 바로 앞에 있는 7장에 있겠죠? 근데 유심히 보시면 7장에는 인재앙이 없어요. 그 인재앙은 6장에 있습니다. 6장에서 6개의 인재앙 얘기를 하고 7장 한장 건너뛰고 8장에 들어와서 자, 7째 인재앙이 시작이 된다 이러는 겁니다. 재앙이 내리면 줄 달아서 내야 되지 중간에 왜한 장이 더 들어왔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7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많이 들었던 14만 4천 이야기가 7장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14만 4천요? 이 땅에 수많은 재앙이 내릴 때에 하나님께서 내 백성 14만 4천의 인을 칠 때까지는 재앙 중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별할 때까지 재앙은 잠시 중지되어야 한다. 그런 뜻에서 7장이 중간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인을 치고 어떻게 돌보시는지 이야기를 7장에 쭉한 다음에 8장에 들어와서 다시 인재앙을 하는데, 그러면 인재앙 바둑으로 가야 되는데,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그랬죠? 이건 다시 말하면요. 마지막 재앙이 딱 내리려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스톱! 잠깐! 그러시더니 다른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에서 재앙 얘기를 읽을 때마다 이런 데 주목해야 합니다. 재앙이 내리려고 하는데 그 재앙 앞이나 뒤쪽에 하나님께서 꼭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핵심이 재앙이 아니고요. 재앙 앞뒤로 붙어 있는 다른 이야기. 그 다른 이야기가 뭐냐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재앙이 내리는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이야기를 거기다 끼워 놓은 겁니다. 여기에 주목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혹시 계시록을 다시 보게 되더라도 꼭 재앙 그 자체에 주목하지 말고요. 이건 분량이 얼마 안 돼요. 그 재앙과 재앙 사이에 하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지 여기에 우리가 더 관심을 기울이고 보시면 계시록을 잘 보게 될 겁니다. 어쨌든 마지막 장면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인재앙, 마지막 일곱 번째 인재앙을 딱 떼실 때에 하늘이 조용해지고 그 가운데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곱 나팔을 부는 것이 이제 일곱 인재앙인데요. 이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계시록 다른 부분하고 이렇게 비교해보면 여기 참 특이한 곳이에요. 여러분, 다른 재앙이 임할 때는요, 임할 때마다 큰 우레 같은 소리가 났어요. 인재앙은 뗄 때마다 우리말 성경에는요, 오라! 이렇게 돼 있었는데, 비유컨대 이런 겁니다. 무슨 공연 같은 거 하게 되면 우리는 공연 신호를 날릴 때 징을 치거나 뭐 그런 거 하잖아요? 징 치는 게 제일 좋겠네요. 한 5분 전에 징 소리가 징! 하고 울립니다. 아, 준비하는구나. 이렇게 되잖아요? 아니면 옛날, 로마 같은 경우는 경기할 때요, 트럼펫을 불어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경기가 시작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앙이 내릴 때마다 엄청난 우레 소리와 번개 소리가 터지면서 재앙이 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곱째 인재앙은요, 딱 시작되려는 순간에 반 시간 동안 고요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고요한 곳이 아닙니다. 계시록 앞에 지금 쭉 읽어보면 하나님 심판 때에 그런 큰 소리가 나든지 그렇지 않으면요 끊임없이 찬송 소리가 들리는 천사와 짐승들과 아니면 24장로들과 성도들이 끊임없이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보좌였는데 이 일곱째인이 시작하려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잠깐 하더니요 조용해졌더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조용해졌을까요? 3절, 4절이 답입니다. 3절 보세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왜 조용해졌다고요? 문장이 조금 길긴 하지만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도록 조용해졌더라. 그 말입니다. 4절 보세요. 같은 말입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레 같은 소리가 터져야 하는 이 순간에 조용. 그리고 찬송도 잠시 중지.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기도는 정말 큰 위력을 지녔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그 성도의 기도가 하늘나라의 그 찬송도 중지시키고 하나님께 조용하게 이 기도가 들려지더라, 올려지더라, 그 얘기입니다. 비슷한 장면이 될진 모르겠지만 아이 키우는 엄마가요, 아이 겨우 잠자리에 놨는데 밖에서 띵동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야말로 이건 간이 철렁하는 겁니다. 한두 번 당하면요, 선다 끊어버려요. 밖에서 아무리 눌러도 소리 안 들리더라고요. 소리 안 들리도록 해놨는데 또저 아래서 마이크 대놔놓고요, 무한단에 얼마 하고 외치면요, 간이 철렁하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 깨는데. 그런 엄마의 마음 잘 아시죠? 그래서 어떤 집에 가니까 눌러도 소용없어요. 그리고 어떤 집은 그 옆에다가요, 딱지를 하나 딱 붙여놨어요. 아기가 잠을 자요. 그냥 가볍게 두드려 주세요. 뭐 이런 거 붙여놓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기 잠재우는 엄마가 누군가가 소리 내면 얼마나 가슴이 철렁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는 마음이 그와 같다라고 보시면 아마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로 올라오는데 찬송 소리고 우레 소리고 전부 중지시켜 놓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더라. 그 표현입니다. 밖에 봤던 성도들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현실 때문에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조차도 확신이 없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만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듣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를 우리가 안다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잖아, 그죠? 왜 이렇게 조용히 시킵니까? 가끔은 우리가 긴장하고, 긴장해서 떨고 있는데 누가 옆에서 맞는 말이고 틀린 말이고 간에 말을 자꾸 걸면요, 짜증이 나요. 말이 맞든 틀리든 좀 조용해.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성도가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셔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으시겠나 이런 생각이 혹 들더라도요, 성도가 기도를 할때 하나님께서 긴장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재앙 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도대체 기도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긴장해서 준비하시고 긴장해서 들으실까? 이게 참 재밌는 거잖아요. 여러분, 3절 4절을 열심히 다시 한번 보셔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사실은요, 기도가 아니에요. 뭘 받으시나요? 3절을 다시 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러죠. 제단에서 향을 받았어요. 그런 다음에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금 제단에 드리고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려 하는 것은 제단에서 나오는 그 향이에요. 이 향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거기에 뭐가 붙어서 따라가요? 뭐가 붙어 따라가죠?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은 제단에 있는 재물입니다. 그 재물이 향처럼 하나님께 드려지는데 거기에 성도의 기도가 따라가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죠. 여러분, 이 향, 그리고 이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면 금으로 된 향단에 담아서 하나님의 제단 앞에다가 드려지느냐, 이런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8장에 있는 이 대목을 잘 기억을 못 하고요. 우리는 5장 8절을 잘 기억합니다. 그럼 조금 넘어가셔서 앞에 5장 8절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께 드리는 향은 성도의 기도라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이 5장 8절하고 그러면 8장 3절하고 얘기가 다르냐? 5장 8절은요, 소위 말해서 이 멀리서 본 겁니다. 크게 보면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향이 되어서 드려지더라. 그런데 그걸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는 데는 성도의 기도가 주가 아니고 제단에 드려진 그 재물을 받으시는데 거기에 성도의 기도가 한꺼번에 받쳐지고 있더라. 그걸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8장에 나오는 표현과 5장의 표현이 다른 게 아니라, 5장은 넓게 보면 그런데 자세히 보면 8장의 이 표현이 더 정확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들은 옛날에 기도할 때 누구에겐지도 모르지만 기도해요. 그때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열심과 정성이죠. 내이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전혀 없어요. 오로지 뭡니까? 내 열성과 정성만 다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온 정성을 다했던 겁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지성이면 감천이다. 정성을 다하면 하늘도 움직인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정성을 보고 감동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 우리의 정성이나 우리의 열심이라 하는 것이 우리 보기에는, 사람들 보기에는 그게 아, 대단하다, 그렇게 판단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다 똑같은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얼마만큼 갖다 바치면, 얼마나 정성을 다하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열심을 보고 이 기도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이 기도와 함께 올라오는 제단의 그 향, 이걸 받으시면서 우리 기도를 함께 받으시는 거예요. 그럼 그 제단에 나오는 그 향이 뭡니까? 이 제단이 뭐한 제단이죠? 늘 짐승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던, 제사 드리던 그 제단이란 말이에요. 이게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더라, 이런 표현을 늘 씁니다. 여러분, 이 제물들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에 제물이 되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받으실 그때에 우리가 거기에 붙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정성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도 그 기도는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 우리 기도는 거기에 붙어서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꼭 끝에 뭐라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표현 쓰잖아요. 이 부분도 사실은 뭐 교인들이 다 통일을 했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기도했습니다라는 표현보다는 기도합니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한교에서 했습니다 하는 분도 있고 합니다라는 분 있는 거는 보면 조금 답답할 때가 있긴 해요. 정확한 표현은 기도합니다가 맞아요.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합니다. 이 표현이요. 이 표현으로 맞아갔으면 좋긴 한데,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없고 그분의 제물됨이 없다면 우리 기도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잘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는요, 아무리 열심히 내고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도 그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내 나는 기도가 되기는 어려워요. 이 기도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것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위에 제물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을 이 본문이 잘 보여줍니다. 여하튼 어쨌든 예수님 덕분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그렇게 드려지고 있더라. 그걸 보여줍니다. 5절을 보십시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소돔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런데 이거는 지금 이 땅에 내리려고 하는 나팔재앙이 아니에요. 성도의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 향로에다가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았더니 땅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 그런 얘기죠. 이것은요,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께 받으시고 거기에 대한 응답을 이렇게 하시더라란 뜻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임하는 이런 징벌이나 재앙이나 이런 것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이런 후에 나팔 재앙이 이 땅에 임합니다. 이 나팔 재앙이 8장하고 9장, 두 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8, 9장에 나팔 재앙이 임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 대접 재앙은요, 저 뒤에 16장에 가야 나옵니다. 8장, 9장, 두 장에서 나팔 재앙이 떨어지고, 한참 뒤에 가서 16장에 또 대접 재앙이 나오니까, 그럼 그 사이에 끼어 있는 10장에서 15장까지 6장이잖아요? 이 6장은 그 무슨 얘기냐는 거예요. 오늘 제목을 인용을 한다면,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재앙과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 사이에 끼어 있는 6장은요, 이건 찻잔 얘기예요. 8, 9장, 16장이 태풍 이야기라면,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찻잔 얘기가 6장이라는 겁니다. 찻잔 얘기가 뭡니까? 태풍 속에서도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8, 9장에 관심 쓸 필요 없고, 10장에서 15장까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돌보시고 있는지 여기에 더 관심을 쓰는 것이 맞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런 사랑 고백은 잊어버리고요, 귀기하고 무섭고 심판하는 얘기에 관심을 쓰면서 이런 것만 보고 참 걱정하는 것은 잘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마치 예컨대 엄마 아빠의 수많은 사랑은 다 잊어버리고 어쩌다가 한번 야단친 것만 기억하고 있는 아이와 비슷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8장 본문을 다 읽어 놓고도 앞에 있는 5절까지만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 뒷부분에 나오는 나팔 얘기는 별로 설명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왜요? 나팔이 불려지고 재앙이 이 땅에 쏟아진다고 해도 여러분 우린 그 별로 관심 쓰고 싶은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걸 자세히 연구하고 묵상할 마음도 제겐 없어요. 왜요? 아무리 재앙이 쏟아진들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키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런 장면을 설명해 주는 것이 구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에 재앙이 내리죠. 애굽 전역에 재앙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던 고센 땅에는요, 아무 일도 없어요. 특별히 마지막 재앙이에요. 집집마다 장자가 다 죽었습니다. 전국이 우런바다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고센 땅에는요, 개도 혀를 놀리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개의 특기가 뭡니까? 날은 덥고 축 늘어진 개가요, 꼼짝을 안 해도 달싹거리는 게 하나가 있죠? 이게 혀잖아요. 그게 개의 특기고 장기 아니에요? 그런 개가 혀도 놀리지 않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애굽 전역에 장자나 마지가 다 죽어가는 그 재앙 속에서도요, 고센 땅은 그야말로 평안하더라.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말세에 이 땅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한다 하더라도 성도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신뢰하고 평온하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요즘은 그런 거참 보기도 어렵지만 빈대나 모기가 안 덤비는 사람이 있어요. 빈대는 그래서 아직 못 보셨죠? 지금은 보기가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다다미방 같은 데 지내면 빈대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에 있었던 기숙사가 다다미방이었는데요. 두 명이 살았어요. 옆에 있는 친구가 자꾸 이 방에 빈대 있어서 약쳐야 된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야, 빈대는 무슨 빈대? 난잠잘 자고 일어났는데. 둘이서 한 방에 사는데요. 저는 빈대 없다 하고 이 친구는 빈대 있다 못 살겠다고 난리를 치다가 결국 이 친구 옆방으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날 밤에 제가 빈대를 처음 봤거든요. 뭐가 자꾸 물어서 밤중에 깼어요. 불을 켜니까요,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쓱 하고 사라지는 소리가 들리는데 제 눈에 띄었어요. 숨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제 주로 벽지 이렇게 발랐는데 약간 그 틈새가 벌어진 곳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로 들어가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가서 눌렀더니요, 눌러가지고 쫙 훑으니까 따다다다닥 하고 터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하하, 이게 빈대구나. 제가 그날 처음 본 겁니다. 그러고 불 끄고 다시 누우니까요, 또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방약을 치고 난리를 쳤는데, 저도 좀 피가 안 좋은지는 몰라도요, 둘이만 같이 자면 빈대 걱정도 안 하고 모기 걱정도 잘안 해요. 잘안 덤벼요. 요거 얼마나 재밌는지 아세요? 남은 빈대 물려서 죽겠다고 하는데요, 빈대는 무슨 빈대? 잠좀 자자. 니 때문에 못 살겠다. 이러고 앉아있는데 사실은 속으로 좀 깨소금 맛이에요. 사람이 너무 그래서는 안 되긴 하겠지만요. 여러분, 말세에 사탄이 아무리 뒤까불고요, 이 땅에 어떤 재앙이 내린다고 하더라도 성도는 그 가운데서 평안하라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이 계시록에 계속 반복됩니다.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9장 4절 한번 보세요. 이 이제 그 닷새 나팔 재앙이 내리는 가운데에 이 얘기가 들어있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누구는 빼고요? 누구는 빼고요?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은 사람은 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빼고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재앙이 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인마전 하나님의 백성은 빼곱니다. 제가 아이들 찬송을 하나 부를게요. 요즘 아이들 부르는 찬송이 이런 게 없다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유감인데요. 우리 주일학교 때 부르던 찬송입니다. 심판이 나에겐 없네. 주의 피는 내죄 가리네. 예수님 날 위해 돌아가셨으니 심판이 나에겐 없네. 주일학교 애들 부른 찬송이에요. 참 짤막한 주일학교 찬송 속에요. 이 진짜 진리가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심판 없어요. 주일학교 때부터 이런 찬송들을 참잘 가르쳤었으면 하는 느낌인데, 요즘 찬송들 보니까 아이들이 뛰어놀고 뭐 이러기엔 참 좋은데, 이런 찬송이 없는 게 조금 아쉬워요. 여러분, 이 아이들 찬송처럼요.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내게 심판이 없다. 이 땅에 설령 하나님의 재앙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앙이 내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단다. 그 느낌으로 계시록 쭉 찾아 읽어가면서요. 정말 평안함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최후의 종말이나 징조에 관한 뭐 예언이 이렇다 저렇다 해도 여러분 거기에 그렇게 신경 쓰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칼을 들고 있는데 무서울 이유가 있나요? 뭐 아버지 칼은 별로 소용이 없다 칩시다. 엄마가 들고 있는 칼은요 무서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엄마가 칼을 들고 서 있으면 조만간 뭐 사과가 깎여지거나 맛있는 요리가 나오겠죠. 종말이 어떻고 세상 말세가 어떻고 저떻고 이런 얘기 들리거든. 아버지가 칼 들고 서 있고 엄마가 칼 들고 있는가 보다. 그렇게 여기시면 된다는 얘기죠. 노스트라다무스 한때 참 유행했다 그죠? 그 이야기가 널리 퍼지게 된것 중에 하나가 1999년 지구 최후의 날뭐 이런 책이 돌았거든요. 그때 참 사람이 많이 읽었어요. 읽고 두려움에 떨었어요. 사람들이 하도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길래 그 책이 뭐냐 싶어서 이렇게 봤더니요. 세상에 이 사람들아, 웃고 넘어가거라. 이거 뭐 새삼스러운 얘기도 아니고, 웃고 넘어갈 얘기를 뭘 이걸 두려워하고 걱정을 하고 있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뒤집힌다고 하더라도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막말로 세상이 아무리 이상하게 돌아가고, 무슨 이런 비밀을 깨달았니, 저런 비밀을 깨달았니, 당장에 예수님께서 내일 재림하시니 어쩌니 이런 소리 누가 하더라도요, 재림 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어쩐다 하거든. 그거 웃고 넘기세요. 왜요?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고 했던 일을 왜 알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내일 모레 핵전쟁이 일어나고 북한에 뭐 핵이 어쩌고 저쩌고 아무리 그런 소리 들리더라도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데 걱정할 필요가 이런 믿음을 우리가 소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걱정은 안 하지만 목사님,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아세요? 예, 저도 압니다. 서울 사람들이 참 불쌍해요. 몇 명만 빼고. 누가 제주도에서 넓은 집에 살다가 여기 와서 전세금을 3배나 더 줬는데도 좁아서 못 살겠다 이러더라고요. 원망하지 마. 서울에 온게 잘못이야. 서울에 사는 사람들 다 그렇게 좁게 그렇게 살고 있는 거야. 그거 아니라도 왜 걱정거리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만은요. 여러분, 이 계시록 말씀을 전해준 초대교회 성도들만큼 우리가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는요, 이 바퀴를 피해서 땅속 굴속에서 태어나서 평생을 굴속에서 살다가 거기서 죽은 성도들도 있어요. 그런 성도들에 비하면 우리가 힘들다, 어렵다,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저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하는 그것도 가만히 보면 응석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아니요, 내 생각에 나만 바라보면 그게 참 힘든 일일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이고, 이 철딱선이 없는 것, 이러고 계실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원래 그런 태풍이 부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런 태풍 속에서도 성도는요, 여유롭게 차 한잔 마시다가 하나님 부르시거든 오면 된다. 내가 뒷마무리 다할 테니까 그냥 평안하게 있다가 오너라. 이것이 이 계시록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한번 읽어보실 마음이 생길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 읽었더니 전혀 안 그렇던데요. 이러시거든요. 저하고 또 계시록 공부하자 이러세요. 세상에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잊지 마시고요. 이 땅에서 정말 평온하게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